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이 재개된 가운데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시 휴전 종료 이후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부로 공세의 초점을 전환한 이스라엘군은 4일 남부 칸 유니스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서쪽 지중해 연안과 남쪽 이집트 접경 라파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관리는 민간인 희생은 유감스럽지만 악에 맞서고자 할 때는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며 공격작전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5일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탱크들이 이스라엘 가자지구 접경을 넘어 가자지구 남북을 잇는 주요 길목을 차단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에서 북쪽 방향 중앙도로가 전투로 인해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에서 공격 금지 구역으로 확인된 곳에 공격을 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 종료 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약 9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민간인 피해를 야기하는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에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가자지구에서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4일 밝혔습니다.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군에 민간인 피해 축소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필립 라자니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도 성명에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6만 명이 이미 과밀 상태인 유엔 시설 내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은 가자지구 면적의 3분의 1도 안 되는 곳으로 인구가 몰리게 되는 지시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 사무부총장 겸 긴급구호조정관은 가자지구 상황이 종말론적이라며 민간인들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다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하루 두 나라를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관계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기타 국제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내년 1분기 원유 생산을 하루 220만 배럴 추가 감축하기로 한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 플러스의 최근 합의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UAE, 사우디는 OPEC 플러스에 속해 있습니다. 유리 우사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UAE를 먼저 방문한 뒤 사우디로 이동해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번 협상이 매우 유용한 것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등으로 인한 대러 제재에 대응해 비서방권 국가들과 동맹을 구축하기로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UAE와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진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우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4일 밝혔습니다. 비탈리 바라바시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우카 군정 책임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제와 오늘 러시아군의 포격이 급증했고 박격포 공습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바라바시 군정 책임자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공격을 위해 기상 여건이 호전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아우디우카의 마을에는 온전한 상태로 남은 건물이 단 한 채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5일 러시아군이 밤사이 동부 하르키우와 서부 르비오 지역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 17기 가운데 10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 옥스퍼드 사전을 출판하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올해 2023년을 상징하는 단어로 RIZZ, R-I-Z-Z를 선정했습니다. RIZZ는 올해 영어권 나라의 소셜미디어에서 크게 유행한 신조어고요. 사람을 휘어잡는 강하고 묘한 매력을 의미하는 카리스마를 줄인 요즘 젊은 세대식 표현이라는데 주로 이성 등의 마음을 사로잡는 로맨틱한 이 낭만적인 감성의 카리스마 또는 매력을 RIZZ라고 하고요. RIZZ가 있다 없다 RIZZ를 발산한다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친구들과의 대화 영상에서 RIZZ라는 말을 써서 대중화하기 시작했답니다. RIZZ라는 말이 폭발적으로 사용된 것은 한 영화배우가 RIZZ 매력의 비결을 질문받고 나한테는 RIZZ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던 인터뷰가 회자하면서부터라는데요.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해시태그를 단 RIZZ가 조회수가 무려 수십억 차례였습니다. 옥스퍼드 사전 대표는 올해 단어 RIZZ는 인터넷 문화에서 파생된 단어와 문구가 이제 일상 언어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감을 찾아간 2023년의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는 영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 국가의 뉴스 자료나 웹 기반 출판물 등에서 수집한 수백억 개의 단어나 문구 가운데 그 해의 정신이나 분위기, 또 문화적 의미가 있고 지속적인 잠재력 있는 단어를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루즈벨트 대통령 사망으로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2월 5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리고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서쪽으로는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새벽에 평안북도에서 시작한 비와 눈이 오전에는 평안남도와 황해도로 확대되고 오후에는 북한 전역에 5mm 안팎의 비나 1에서 5cm 정도의 눈을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사이입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는 3도고요. 개성은 2도, 원산 4도, 함흥은 0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1도, 중강 영하 4도, 해산은 영하 10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9도까지 오르겠고요. 개성은 10도, 함흥 10도, 원산 11도, 중강의 낮 최고는 3도, 해산은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는 3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바다 쪽은 흐리고 가끔 비나 비가 내리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운 시간과 돈이 바닥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경고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합법적인 이민 문호를 좁히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백악관부터 가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 빨리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네요.
네, 셜렌더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이 4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해서 의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돈이 바닥나고 있고 시간도 거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군사 지원이 끊기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무릎 꿇게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장은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와 장비를 더 조달하고 미군 재고에서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연말에는 바닥날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룬 성과를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의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장이 언급한 그 의회의 행동이라는 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 대한 승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0월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 지원, 그리고 남부 국경의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약 1,06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네.
예, 이 중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610억 달러인데요. 하지만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을 빼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1,1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네.
네, 미국 의회가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승인한 게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 당시 의회는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450억 달러의 군사, 재정, 인도적 지원을 승인했었습니다.
네. 자,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보낸 서한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공화당 소속 존슨 하원 의장이 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X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한 전략 부재에 대한 하원의 정당한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 남부 국경 정책 변화와 연계하는 공화당의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부 국경 정책을 바꿔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이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바꾸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변화가 이주민들의 망명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거라면서 공화당의 요구에 소극적입니다. 관련해서 톰 코튼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난 3일 TV 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 국경 정책을 의미 있고 실질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화당 상원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본회의 발언에서 바이든 정부는 실행할 수 있는 국경 안보 보완책을 완성하는 데 요구되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에 유럽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항하는 지도력을 자랑하면서 의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걸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영 국장의 말보다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표를 던지는 건 러시아가 성공하는 걸 더 쉽게 하는 것에 찬성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의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푸틴이 이기게 내버려 둘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왜 반대하는 겁니까?
예, 공화당 안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나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어도 우크라이나 전황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몫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여기에다가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지원으로 정부의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미국뿐 아니라 유럽 쪽도 비슷하죠.
네, 전쟁이 길어지고 전황의 진전이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데요.
네.
예,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상황 탓에 외부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은 5일 오후인데요. 미국 상원에서 이 오후에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가 오후에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비공개 브리핑이 진행될 거라고 전날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이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안 표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자세하게 젤란스키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보자고 권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합법 이민 문호를 줄이는 조처를 발표했네요.
네, 영국 정부는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너무 많다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4일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내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영국 이민을 줄일 필요가 있고 몇 년 동안 보건 또 돌봄 노동자 비자가 남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영국이 이민자 수를 어떻게 줄이겠답니까?
네, 다섯 가지 항목인데요. 우선 이 보건 노동자나 돌봄 노동자 비자로 영국에 오는 이민자는 부양 가족을 영국에 데려올 수 없습니다.
네.
네, 또 이주 노동자들이 국가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달 내야 할 돈을 기존의 $788에서 $1,300로 올라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봄부터 가족 비자에 요구되는 최소 소득을 기존의 $23,000에서 $49,000로 올리는 등의 내용입니다.
네. 자, 얼마 전에 그 지난해 영국에서 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해 영국 내 순 이주민의 수가 74만 5천 명으로 기록을 세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들 이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이 유럽연합 대신에 인도나 나이지리아, 중국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자, 새로 발표한 이번 조처로 앞으로 그러면 이주민들을 어느 정도나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클레벌리 장관은 30만 명 정도 줄어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영국 총리도 이번 조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네. 수낙 총리는 이민이 너무 많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를 줄이기 위한 급진적인 조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더선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당신이 영국에 기여할 수 없다면 영국에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우리의 계획은 순 이주를 최대한 줄이고 남용을 억제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불법 이민 방지, 수낙 총리가 집권하기 전에 내세웠던 중요한 공약이었죠.
네, 맞습니다. 영국에 불법으로 도착해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 몇 년 새 영국 안에서 커졌는데요.
네.
예, 수낙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집권한 뒤에도 이런 상황에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수낙 총리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네, 이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수낙 총리가 앞으로 자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뒤로 이 불법 이주민 문제는 영국 정치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 현재 여당인 보수당 안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수낙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설상가상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지지율에서 이 보수당에 앞서는 걸로 나오면서 수낙 총리에게 가해진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가 불법 이주민 문제 관련해서 르완다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클레벌리 장관이 5일 르완다에 도착했는데요. 이 르완다가 영국이 보낸 망명 신청자들을 추방하지 않는다는 구속력 있는 협정을 새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된 사람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영국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판결에서 르완다가 영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추방할 가능성을 지적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응하는 협정을 르완다와 새로 체결하려는 겁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내려갔군요.
네,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사가 5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가 신용등급과는 다른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등급의 방향성을 예상하는 건데요.
네.
예,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앞으로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한 겁니다.
예,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예, 무디스는 성명에서 이번 하향 조정은 중국 당국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정부 또 국영 기업들에 대해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는 걸 반영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서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 문제는 중국의 재정적, 경제적, 제도적 역량에 광범위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2019년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62%였는데요. 지난해에는 76% 미화로 12조 6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위기 심화, 지방정부 부채, 세계 경제 회복 둔화와 지정학적인 긴장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코로나 이후의 회복세에 접어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디스도 이번에 중국의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건 구조적 또 지속적으로 낮은 중국의 중기 경제 성장과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의 축소 등이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국가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무디스는 중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네, 중국의 장기 국가 신용등급은 변동 없이 A1을 유지했습니다. 무디스는 5일 중국의 이 A1 등급 지위를 확인하면서 중국의 경제는 여전히 높은 충격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 무디스 등급 체계에서 최상위 등급은 AAA고요. A1은 다섯 번째로 높은 단계입니다.
네. 자, 중국 신용 등급에 대해서 다른 신용 평가사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무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 평가사의 축을 이루고 있는 스탠다드앤푸어스 그리고 피치사는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로 매기고 있습니다.
네.
이는 무디스의 A1과 같은 등급입니다. 다만 무디스와는 다르게 S&P 또 피치는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고 있는데 이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5%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제대로 올라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디스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로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평균 3.8%대를 유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무디스 평가에 중국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재정부는 무디스 평가에 실망을 나타내면서 중국의 경제가 반등과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부는 또 부동산과 지방정부 문제도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 재정 지속성 등에 대한 무디스의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주말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민주당 주지사 협의회 연례 모임에 참석한 주지사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낙태 권리, 정책과 입법 성과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23년 한 해 38건의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의 노년층이 갈수록 주거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칸 아웃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연중 행사가 열렸네요.
네, 민주당 주지사협의회 연례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지사들은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에 대해 여러 조언을 건넸습니다.
어떤 조언이었을까요?
예, 주지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건넨 조언은 낙태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할 것,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지 말 것, 공화당 온건파와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들 등입니다.
네, 뭐 하나씩 보죠. 자, 먼저 왜 낙태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라고 조언을 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낙태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언급하라는 게 주지사들 조언입니다. 다수의 주지사는 무엇보다 지난해 여름 연방대법원이 50년 동안 유지되어온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인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강하게 언급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사람들은 낙태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만약 공화당 후보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공화당은 더 강경한 낙태 금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낙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주지사 협회가 대통령한테 한 조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주지사들은 대체로 다음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상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네. 이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NDBC와 켄터키 주지사는 무언가를 위해 출마해야지 누군가에 맞서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로라 켈리 켄자스 주지사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긍정적이어야 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우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있었네요.
네, 중도 성향의 공화당 지지자들 그리고 무소속 성향 유권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호소하라는 주문입니다.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자신의 지역 유권자들은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보로 지명할 것을 바라고 있다며 아마 이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머피 주지사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최종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경우 공화당 지지자 중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민주당 소속 주지사 협의회가 연례 모임을 가졌고요. 대선에 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여러 조언을 했습니다. 다른 조언도 보죠.
예, 주지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이룬 업적을 적극적으로 알릴 걸 주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이룬 것과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사이에 격차가 있으니까 이를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삶의 개선에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유권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뉴섬 주지사는 이어 사람들은 기록을 모른다. 이에 대해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면서 적극적인 성과를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켈리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공장의 가동 소식 등을 발표하는 것이 대통령 나이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최근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538가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9%입니다. 10월 말에 40%를 기록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30%대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5%에 달합니다.
네. 자, 대선 관련 소식 이어서 하나 더 볼까요? 자,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내려온 후보가 나왔네요.
예, 더그 버검 노스타코다 주지사가 4일 공화당 대선 경선 하차를 발표했습니다. 버검 주지사는 성명에서 자신은 경선에서 하차하지만 미국인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국가 안보 정책 등과 180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일 기준으로 공화당 내 버검 주지사 지지율은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는 어떤 후보들이 남아있습니까?
예, 버검 후보에 앞서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이 경선에서 하차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 씨, 크리스 크리스티 전 유저지 주지사, 에이스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공화당의 대선 후보 4차 토론회가 바로 다음 주에 열립니다. 자,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토론회,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 명단 발표했네요.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4일, 오는 6일 엘라베마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4차 대선 토론회에서 크리스티 전 주지사와 기업가 라마스와미 씨, 디센티스 주지사, 헤일리 전 대사 등 4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주 6일이네요.
네, 이날 토론회 참가를 위해서는 개인 후원자 8만 명 이상, 전국 단위 2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6% 이상 등의 조건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자, 허친슨 전 주지사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고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차 토론회에도 불참하겠다며 같은 날 플로리다주에서 비공개 후원 행사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올해 미국에서 일어난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사망자가 4명 이상 발생한 대량 총기 사건은 38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이 사상 최다 수준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36건 발생했었습니다.
이 대량 총기 사건으로 그러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총 38건의 난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97명입니다. 네. 자, 이는 총기를 난사한 사람은 제외한 수치인데요. 역대 가장 많은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총에 맞았지만 목숨을 잃지 않고 다친 사람은 91명입니다. 네.
자, 올 한 해 어떤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죠.
예, 자, 올해 일어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중 하나는 지난 10월 메인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볼링장과 식당 등에서 총기를 난사해 무려 18명이 숨졌고요. 다친 사람은 13명이었습니다.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또 올해 1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 남성이 춤 교습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숨지게 됐습니다.
네. 자, 올해 발생한 그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을 살펴보니까 특정 장소에서 일어났네요.
예. 자, 38건 가운데 10건이 쇼핑몰이나 은행, 파티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예. 또 한 건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뭐 강도나 범죄 집단 간 갈등 현장에서 발생하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목하게 되는 게 이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2020년에는요, 21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31건으로 껑충 뛰었고요. 2022년에는 38건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올해 일어난 대량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얘기를 쭉 짚어보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집계한 총기 난사 사건 자료도 있군요.
예, 미국 내 총격 사건을 기록 보관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을 훨씬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단체는 총격으로 4명 이상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대규모 총격 사건으로 정의하는데요. 예. 이 단체 집계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은 630건에 달합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미국에서 왜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많아지는 겁니까?
예, 토머스 애프트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총기 난사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면서 총기를 손에 넣는 것이 갈수록 쉬워지는 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제임스 앨런 폭스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총기 난사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기 관련 폭력 사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일 뿐 이는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른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은 4만 8천 명이 넘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인구 고령화 시대입니다. 노년 인구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들 노년층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주거지 지금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자,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어느 세대보다 풍요와 자유를 누리며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인생 후반기에 들어 수심이 가득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공동주택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의 상당수가 주택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적정한 돌봄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 자세하게 보죠.
네, 우선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는데요. 네. 베이비붐어 세대들이 은퇴 대열에 대거 합류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보고서는 75세 이상의 미국 인구가 향후 10년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1,700만 명에서 약 2,5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입니다. 네. 보고서는 지난 2021년에 약 1,120만 명의 노인들이 소득에서 30%가 넘는 비중을 주거비에 할애할 정도로 비용 부담을 느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면 세입자 말고요. 자기 집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부담이 더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어떤가요?
예,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의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부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65세에서 79세 주택 소유자들의 평균 모기지 부채가 지난 1989년에만 해도 $21,000에 머물렀는데요. 2022년에는 $110,000로 40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집이 있다고 해도 융자가 있으면 이게 또 부담이라는 거죠. 노인들의 경우는 또 간병 돌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장기 요양시설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 요양시설의 비용이 하루 평균 $100가 넘다 보니까 관련 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주거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인종이나 또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네요.
예,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노인 가구에 비해 유색 인종 노인 가구, 특히 흑인과 중남미계 가구의 비용 부담이 훨씬 컸고요. 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부부에 비해 비용 부담이 2배가량 더 높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65세 이상 세입자의 비용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은 라스베이거스와 샌디에이고,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같은 전통적인 인기 은퇴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노인들의 주거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연구를 주도한 제니퍼 몰린스키 고령사회 주거 프로그램 프로젝트 국장은 노년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몰린스키 국장은 정부의 충분한 도움이 없으면 더 많은 노인들이 필요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가족이나 친지에 의존해 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미국에서 노인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시행하는 섹션 8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정책이고요. 섹션 202라고 해서 노인들에게 청소와 요리, 교통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해당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62세 이상 세입자 590만 명 가운데 3분의 1에게만 혜택이 제공됐습니다.
그러면 정부 도움 말고도 다른 방법도 준비를 해놔야겠군요.
네, 따라서 보고서는 고정 수입이 없이 수입이 늘쭉날쭉하거나 저축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요. 네. 주택이나 아파트를 공유하거나 주택에 추가적인 주거시설을 짓는 것, 식당 등을 공유하는 공동거주시설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국가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행정부처 가운데 하나가 연방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를 보면 법무부 관련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Last month, I directed the FBI and every one of our U.S. attorneys to meet with law enforcement and community leaders to discuss.
메리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7일 뉴욕 남부 구역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된 이후 유대인과 무슬림을 겨냥한 위협이 급증했다면서 연방수사국과 연방검찰의 지역사법기관 관리들과 지도자들을 만나 현지 상황과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자신들 임무를 법치를 지키고 나라를 안전하게 하며 민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연방 관보는 법무부가 수천 명의 변호사와 수사관 요원들을 통해 범죄자들과 파괴자들로부터의 보호, 건전한 사업 경쟁의 보장, 소비자 보호, 그리고 마약과 이민 귀합법 집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부 조직의 정점에는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 밑에는 부장관과 법무차관 그리고 송무차관이 있습니다. 송무차관은 연방대법원에서 정부 소송을 진행하고 감독합니다.
The Justice Department submitted a brief court filing today in which it said it had already completed its review of potentially privileged documents recovered.
법무부 조직은 기능별로 10개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지도부, 소송, 법 집행, 교정, 지원, 매체 커뮤니티 지원, 피해자 서비스, 관리 행정, 감독, 그리고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태스크포스 등입니다. 이 가운데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소송 분야에는 반독점국과 민권국, 조세국, 연방검찰 등 9개 부서가 있습니다. 또 법 집행 분야는 연방수사국 FBI와 마약단속국 DEA, 그리고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ATF 등 4개 부서로 구성됩니다. 그 밖에 감독 분야에는 감사관실, 특별검사실 등이 있고 현재 특별검사실은 4개가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법무부에는 예산 자원으로 약 70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는 전체 연방정부 예산에서 0.6%를 차지합니다. 법무부 예상 중 가장 많은 액수가 배정된 하위 구성 요소는 법활동과 연방보안관실이며 FBI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법무부에는 11만 5천 명 이상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945년 4월 12일 연방의회 의사당이 있는 워싱턴 DC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미 하원은 일찌감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샘 레이번 하원의장은 회의장의 의장석에서 내려온 다음 오후 5시쯤 사무실에서 간단히 술 한 잔을 하자며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레이번 의장은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술자리에 참석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았지만 워싱턴 DC의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1945년 4월 12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얄타 회담을 마치고 미국 남부 조지아주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내인 엘레노어 여사는 백악관에서 새 국제연합 유엔 지지연설을 준비하던 이날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상원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면 오후 5시에 샘 레이번 하원의장과 술자리를 갖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트루먼 부통령은 상원의원들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미주리주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편지를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원회의가 끝나고 트루먼 부통령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샘 레이번 하원의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해리 트루먼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오후가 되었습니다. 트루먼 부통령이 도착하기 전 레이번 하원의장과 다른 친구들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죠. 백악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트루먼 부통령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레이번 의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트루먼 부통령이 도착하면 즉시 백악관에 전화하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레이번 의장이 전화를 끊고 몇 분 만에 트루먼 부통령이 도착했죠. 트루먼 부통령은 즉시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악관과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트루먼 부통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트루먼 부통령은 창백한 얼굴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 차에 탔습니다.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몇 분 안에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은 트루먼 부통령을 대통령의 사적 공간에 있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인 엘레노어 여사가 트루먼 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레노어 여사는 트루먼 부통령에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5년 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런 대통령 서거 소식에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루먼 부통령은 엘레노어 여사에게 무엇이든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엘레노어 여사는 오히려 트루먼 부통령에게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엘레노어 여사의 이 같은 반응은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자신이 미합중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이 순간부터 삶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했습니다. 엘레노어 여사는 충격에 빠져있는 이 새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곤경에 처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미합중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은 몇 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일이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이었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기 겨우 넉 달 전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 초부터 미국을 이끌어온 만큼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이름은 많은 미국 젊은이에게 그 세대가 아는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 4일 미합중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 위대한 국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며 부활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전하며 당시 심각한 경제 위기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미국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며 첫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에서 1945년까지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을 네 번 지낸 유일한 인물로 안으로는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와 밖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준 대통령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건망증이 심하다, 깜빡깜빡한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it going?
Not too bad. Just trying to remember where I put my keys. I swear I'm so forgetful lately.
I know the feeling. I want to spend some time searching for my phone while I was actually talking on it.
Sometimes I walk into a room and completely forget why I went in there. Just stand there like, what am I doing?
been there too. And then you start retracing your steps, hoping it will jog your memory.
I think I need a personal assistant just to keep track of my life, or just set a million alarms on my phone.
So now I just need to remember where I put my phone.
잔이 최근에 건망증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I'm so forgetful lately.
최근에 나는 건망증이 심해요.
I'm so forgetful. I'm very forgetful.
나는 건망증이 심해요.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표현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I'm getting forgetful. I'm getting so forgetful these days.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I'm getting forgetful these days. I'm getting absent-minded these days.
최근에 나는 깜빡깜빡해요.
I'm so forgetful lately.
요즘 건망증이 심해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Not too bad. Just trying to remember where I put my keys. I swear, I'm so forgetful lately.
I know the feeling. I once spent some time searching for my phone while I was actually talking on it.
Sometimes I walk into a room and completely forget why I went in there. Just stand there like, what am I doing?
Been there too. And then you start retracing your steps, hoping it will jog your memory.
I think I need a personal assistant just to keep track of my life, or just set a million alarms on my phone.
So now I just need to remember where I put my phon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세요?
Not too bad. Just trying to remember where I put my keys. Not too bad.
나쁘지 않아요.
Just trying to remember where I put my keys.
단지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I swear I'm so forgetful lately. I swear.
진짜로 맹세콘데.
I'm so forgetful lately.
요즘 건망증이 심해요.
I once spent some time searching for my phone while I was actually talking on it.
나는 한 번은 전화기에 얘기하면서 전화기를 찾은 적이 있어요.
Sometimes I walk into a room and completely forget why I went in there.
어떤 때 나는 한 번은 방에 들어가서 왜 방에 들어갔는지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Just stand there like, what am I doing?
거기에 그냥 서서 내가 뭐 하는 거지?
Been there.
가봤다. 그러니까 경험한 바이다.
Been there, done that.
가봤고 해봤다. 다 경험한 일이다.
And then you start retracing your steps, hoping it will jog your memory. And then you start retracing your steps.
그리고 당신의 걸음걸이를 회고해 보는 거죠.
Hoping it will jog your memory.
기억이 나길 희망하며.
Jog one's memory.
기억을 일깨우다. 어떤 사람의 기억을 돕기 위해 이런 말도 합니다.
Maybe this will jog your memory.
어쩌면 이러면 기억이 날지도 모르죠.
I think I need a personal assistant.
나는 개인 보좌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Or just set a million alarms on my phone.
아니면 내 전화기에 100만 개의 알람을 설치하든지.
So now, I just need to remember where I put my phone.
그러면 이제 나는 전화기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건망증이 심해요.
I'm so forgetful.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Not too bad. Just trying to remember where I put my keys. I swear, I'm so forgetful lately.
I know the feeling. I once spent some time searching for my phone while I was actually talking on it.
Sometimes I walk into a room and completely forget why I went in there. Just stand there like, what am I doing?
Been there too. And then you start retracing your steps, hoping it will jog your memory.
I think I need a personal assistant just to keep track of my life, or just set a million alarms on my phone.
So now, I just need to remember where I put my phone.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오늘은
I'm so forgetful.
나는 건망증이 심해요. 깜빡깜빡한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